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14개 주에서 열린 슈퍼 화요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0개 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14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실시된 경선에서 미 동부 시간 4일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이 총 10개 주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의원 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유타, 버몬트 등 4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한편 슈퍼 화요일 경선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의원의 양강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가 4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 하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블룸버그 후보는 이날 경선 포기 의사를 발표하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후보는 슈퍼 화요일 경선을 치른 14개 주에서 단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블룸버그 후보는 대선 캠페인에 5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또한 비현실적 공약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도파 유권자들의 표심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더욱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란이 핵무기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을 확보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3일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날 회원국들에게 보낸 기밀보고서에서 2월 19일 기준 이란이 1.1톤의 저농축 우라늄을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현재 보유한 1.1톤의 우라늄은 핵무기 한 대를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난 2016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한도는 약 200kg 정도입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 내 미신고 핵시설 두 곳에 대한 사찰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호가 이번 주 베트남 다낭에 입항할 것이라고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3일 밝혔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호의 베트남 입항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미국은 루즈벨트호의 베트남 입항이 베트남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번 방문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베트남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 남중국해의 미 해군의 주둔을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3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재선 캠프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게재한 두 개의 칼럼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신문에 게재된 칼럼이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트럼프 대통령을 연관시켰다는 겁니다. 이에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대변인은 트럼프 캠프의 이런 전략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 고소에 강경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캠프는 지난달 26일에도 뉴욕타임스 신문을 고소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 신문은 칼럼을 통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온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의료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전역의 모든 공항에서 미국항 직항편으로 오는 승객에 대해 모두 의료 검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다양한 발열 검사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 도착해서도 이런 검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안정청은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에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승객은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인 5일 오전 11시 이후 출발하는 비행편부터 적용됩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세계 수십 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현재까지 12,0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미국에서는 4일 현재 100명 이상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등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2,900여 건의 확진자가 확인됐으며 92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은 현재까지 5,600여 명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33명이 숨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의회 상원의원들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더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난 2일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내놓을 반응이 없다면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거칠게 비난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서 남북한 간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하여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북부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 많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2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더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돕는 해외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의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직접적인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했다며 남아있는 간접적 조치에 주목했습니다.
We probably have done about everything we can do in terms of direct action. But in terms of, you know, other countries that are doing business.
은행위와 군사위 소속인 크레이머 의원은 3일 VOA 같이 밝히며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관련해 미국이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면 아마 지금이 이를 고려할 시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북한이 올해 첫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상황에서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이 적용될 수 있는 압박이 더 남아있다면 경제든 어떤 분야가 됐든 지금이 이를 살펴볼 시기라는 겁니다. 은행위 소속 크리스페 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른바 원비어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새 대북 제재법, 브링크 액트의 첫 시행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I just met with some representatives from the Treasury Department today to talk about their efforts, especially
베놀론 의원은 앞서 재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브링크 액트의 완전한 시행 등 재무부의 대북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북 불법 거래를 돕는 해외 기문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의 확대 적용 추진 계획을 이들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도구 가방에 있는 모든 외교적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제재 유지 등 가능한 모든 평화적 외교 조치를 동원했다며 남아있는 외교적 수단이 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Ultimately, every peaceful diplomatic measure available to us, including sanctions that he's never lifted sanctions on them, so.
루비오 의원은 미국에 가능한 모든 외교적 도구는 다른 나라들이 협력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이라며 불행히도 러시아 그리고 어느 정도는 중국과 같은 일부 나라들은 북한의 국제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very tool that we have available to us that others are willing to partner with us on. Fortunately, there's a couple countries like Russia.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수단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은행위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매우 잘못 관리했다며 불행히도 미국에 이득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pretty clear that he has so mismanaged relationships with North Korea.
외교위 소속 벤카딘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 진전 없이 정상 간 만남을 허용한 건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군사위의 조시 하울리 공화당 의원은 대북 상황이 예전보다는 낫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조건에 대해 매우 관대한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의 핵 확산을 막는 방안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와 중동, 북아프리카 국제 테러리즘 소위가 3일 공동으로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맞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NPT 발효 50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보니 젠킨스 전 국무부 위협 감소 프로그램 담당 조정관은 북한이 약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he possession of these weapons is a challenge 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but that alone is not enough to destroy it. The threat is more in line with the concern of the weapons.
젠킨스 전 조정관은 그 같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우려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을 부추길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존 조정관은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다시 관여해야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동결에 먼저 초점을 맞춘 뒤 다음 단계로 핵물질 생산 중단과 동결, 그리고 이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전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강력한 핵 우산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ve been content to rely on the U.S. nuclear umbrella, but we need to preserve that. In the case of Japan, there's less popular support in opinion surveys for producing nuclear weapons.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는데 만족했지만 이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일본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핵무기 생산에 대한 지지가 낮지만 일본 정부가 플루토늄 10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레이드메이커 전 차관보는 미국 핵우산의 효과와 의존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해당 국가들이 핵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1970년대 핵무기를 개발하려던 한국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했듯이 중국도 북한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나서지 않는 한 북한의 핵 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은 북한이 NPT를 탈퇴한 유일한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NPT 탈퇴 전 위반 사항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PT states parties should make clear that a withdrawing state would remain responsible for any violations it committed while still in the treaty and be subject to international sanctions and limitations in nuclear cooperation.
NPT 회원국들은 조약에서 탈퇴한 국가가 조약 가입 당시 위반했던 사항들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으며 국제 제재와 핵 협력 제한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후 1970년 3월 5일에 발효됐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전격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존슨 전 국장은 또 구소련의 핵무기와 핵물질 등을 폐기하는 대가로 핵시설과 기술을 민간 산업용으로 전환했던 넌 루거 프로그램을 북한에도 적용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북한의 핵 역량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북한을 도발적인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간의 실패한 북한과의 협력은 북한이 수많은 사람들을 겨냥할 수 있는 핵무기 비축량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allistic missiles into the Sea of Japan in their first weapons test of the year. Moreover, the threats posed by an unstable North Korea state directly endangers our allies in the Asia.
유호 의원은 불안정한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미베라 아태 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 몇 년 전 NPT에서 탈퇴했고 지금 미북 비핵화 협상은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withdrew from the NPT years ago. Today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ppear to have stalled.
베라 의원은 5년마다 열리는 NPT 검토회의가 다음 달 15일 뉴욕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지난 2일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내놓을 반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국립보건원 백신연구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한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이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일 발사된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자신과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길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의 담화에 대해서 남북관계 개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한국 정부를 이미 여러 차례 비난한 만큼 담화 내용 자체엔 새로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높아진 지위가 이번 담화를 통해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It's, I believe, her first named public policy statement. So it shows that she's moving up in the organization as well as.
클링너 연구원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담화는 김여정의 이름으로 나온 첫 공공정책 성명이라면서 이는 조직 내에서 그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가 아닌 정책 이반자로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담화는 과장되고 전형적인 북한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며 내용 자체는 특별할 게 없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청와대의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전날 청와대가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우리는 그 누구를 위협하고자 훈련한 것이 아니라면서 청와대의 비논리적이고 전응한 사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 건 자신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도적, 억지 부리기, 바보스럽다는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대남 비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Since the heyday of inter-Korean, you know, improved relations in 2018, North Korea has been very dismissive, even insulting of the South Korean leadership.
남북 관계가 한창 좋았던 2018년 이후 북한은 한국 정부 지도부를 매우 멸시하고 심지어 모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은 남북 관계 개선과 더불어 미북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노력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코너로 몰았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국장은 이번 담화를 통해 북한이 고립 노선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clear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be on its more isolated path a year on from Hanoi where it has basically ceased to.
이런 양상은 남북과 미북, 그 외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 복원 협력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북한은 한국의 평화 이니셔티브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있다고 노퍼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노퍼 국장은 이번 담화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Because while the message is one intimate to Kim Jong-un and one that is reflective of the senior party.
이번 담화가 김정은의 여동생으로 특수 관계인 고위 당국자의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고 실망스럽지만 동시에 기회 또한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번 담화에서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는 것, 최소한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담화가 어떤 의미로든 긍정적일 순 없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할 필요도 없다고 노퍼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That would make this statement. Frankly, in terms of North Korea's intentions and objectives, more authoritative. But remember,
이번 담화가 북한의 의도와 목적에서 더 권위를 갖는 건 맞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와 미한 연합훈련의 종료 등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의사를 이미 직접 밝힌 만큼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주장은 새로울 게 없다는 겁니다. 다만 닉시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의 발표를 계기로 담화를 냈다며 이를 통해 한국 측에 미한 연합훈련을 재고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거칠게 비난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서 남북한 간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재일 부부장의 담화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상기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 부부장의 3일 대남 비난 담화에 대해 남북 간 상호 존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하여 남북이 상호 존중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대변인은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따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제1부부장의 위상 강화 여부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갖고 분석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원론적 반응은 3개월여 만에 재개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김제1부부장의 비난성 대남 담화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한층 더 경색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상황 관리에 주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김재일 부부장은 북한이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한국 청와대가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동에 강한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자신의 명의로 담화를 내 청와대를 맹비난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2012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과 함께 등장한 김재일 부부장의 첫 공식 담화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재일 부부장이 직접 나섬으로써 담화 내용이 김 위원장의 의중을 그대로 담고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재일 부부장이 2018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한국과의 대화 물꼬를 튼 메신저이자 대남 특사 역할을 하면서 한국 내에선 온건파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이번 비난 담화가 한국 정부에 주는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김여정에 대한 그 온건파 같은 그런 유화적인 그런 이미지를 북한은 이번 그 발언을 통해 가지고 파괴함으로써 이제 한국 정부가 느낄 수 있는 그 당혹감 그리고 실망감 같은 걸 극대화하려는 거죠.
또 김재일 부부장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일 부부장은 그동안 당 선전선동부에서 부부장에 이어 제1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권력의 정점인 조직 지도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담화 발표도 김재일 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오른팔로 정책결정과 국정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자문연구위원입니다.
앞으로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하나의 뭐 측근 또는 뭐 비서 역할을 넘어서 공식적인 또 당내 지위를 갖고 활동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담화가 향후 남북관계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부 내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다각적인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관광, 교류협력 다변화와 다각화 등 남북 간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방안들에 초점을 맞춘 2020년도 통일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난 담화로 남북관계가 한층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담화가 청와대를 비난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여지를 남겨 남북관계를 전면 봉쇄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김재일 부부장은 담화에서 청와대의 반응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때문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태도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비슷한 불만 표출을 지속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사안별로 대응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한연합훈련이 연기됐고 다음 달 한국 총선이 예정돼 있어 북한이 대형 도발보다는 당분간 상황을 관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스웨덴과 유럽연합 EU는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웨덴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장기적 의지를 갖고 있으며 미북 간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EU도 3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며 외교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 바투 헨릭슨 유엔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미북 실무협상 재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바투 헨릭슨 대변인은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가 없고 한반도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영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수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외교 절차를 밟을 것을 희망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미북 실무회담이 재개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투 헨릭슨 대변인은 또 이유는 북한의 핵과 기타 대량 살상 무기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해 진력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 순방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를 고려해 이달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터키 순방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터키 등 3개국을 순방하기로 관계국들과 협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준비해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에 진력하기 위해 순방 일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관련국 정상들은 이번 순방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해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금년간 각국 정상들과 통화해 양국 현안은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오후 4시 현재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총 5,6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4일 0시와 비교해 293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총 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일 0시 기준 공식 집계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32명이었지만 대구에서 사망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약 88%가 대구와 경북에 집중된 점과 2월 16일까지 열렸던 신천지 대구 교회 집회 등 대구 고위험군의 노출 시점, 14일간의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1, 2주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확산과 전파는 빠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입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입니다.
전 사회적인 우리 국가적인 이동 제한과 접촉 줄이기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한 목적이 추가적인 지역사회의 전파 차단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깊이 이해하시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지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한국 정부는 이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1조 7천억 원, 미화 9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7년 만에 최대 규모이고 특히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가운데서도 가장 큽니다. 이번 추경안은 방역체계 보강과 함께 침체된 소비 등 내수를 살려 경기를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한국의 모든 대응 조치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4일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세계적인 싸움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양국 간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차관은 해리스 대사에게 한국의 체계적인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 과도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북한의 조치로 인해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일부 지원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쿤리 WFP 아시아태평양지부 대변인은 3일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도 북한의 지원 사업은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1일까지 평양사무소 직원이 격리 조치됐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방문 등 북한 내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매달 대북 식량 지원 사업 결과를 발표하는데 석 달째 관련 보고서도 발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폐쇄해 지원 물품이 제대로 반입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경이 폐쇄됐고 현재 한동안 폐쇄된 상태라고만 답했습니다.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방역 태세를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방역 체계 핵심은 봉쇄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말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을 사실상 전면 폐쇄하고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선포한 데 이어 평양 주재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 직원들에 대한 격리와 의료 관찰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지원단체들의 방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대북 구호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의 다니엘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지난달 방북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일단 4월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친우봉사회는 미 재무부로부터 8개월 만에 승인받은 플라스틱 모판과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품 등을 갖고 평양 인근 농장에서 농업기술 지원과 작황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결핵치료 사업을 벌이는 미국의 구호단체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봉쇄 조치로 방북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이번 조치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핵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북한 주민들의 상태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협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협에 대응해 취한 중국과의 교역금지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3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지난해 악화된 작황이 주민들의 경제적 권리 행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더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런 상황이 북한 내 인권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공식 확인되지 않았고 북한 당국이 엄격한 입국 통제와 유엔 기구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외부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북한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의료 전문가와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완전하고 방해 없는 접근을 허용하는 동시에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 여성들이 직면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향후 북한과의 정치 협상에서 여성 문제가 폭넓게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북한 전체 인구의 51.1%를 차지하지만 북한의 고위 정치적 의사결정기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지적입니다. 또 여성이 교육이나 구직에서 차별을 당하는 한편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착취의 위험에도 쉽게 노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는 인신매매와 성착취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처벌할 법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올해 북한에서 1,080만 명의 주민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면서 유엔은 대북 제재가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 한국, 미국과 중국엔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고 합의에 이를 것을 촉구하면서 이 같은 합의에 인권 의제가 포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6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정권의 정당성에 해가 될 것을 우려한다고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 대응에 필수적인 환자 접촉자를 찾아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국 보건 전문가들을 초청해 모든 지역에 접근을 허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에버라드 전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독일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 때문에 평양 주재 대사관 임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도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와 협력사무소를 일시 폐쇄합니다. 북한과 유럽 국가 간 갈등이 표면화된 것 같은데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n the end, if you are confined to your building or to your compound, there's not so very much point.
이것을 갈등이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히 독일 대사관은 북한 당국이 취한 격리 조치 하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관들이 건물이나 외교관저에 갇혀 있다면 평양 주재 대사관을 유지하는 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사스 발병이 진정될 때까지 외교관들에게 평양 외곽의 호텔에 머물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평양의 대사관을 폐쇄한 건 전례 없는 조치로 생각됩니다. 현 상황이 북한과 유럽 국가들 간의 외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is is temporary. I think that there will have been some.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정부는 평양의 대사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생각한 것 같지만 이것이 장기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문제를 암시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대응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They are clearly very worried about the virus.
북한 정권은 분명히 바이러스에 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들은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결과에 관한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년간 불충분한 영양 섭취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북한 주민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북한이 새 경제정책을 발표한 이후 정권의 정당성은 사실상 주민들에게 번영과 행복을 제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확산과 경제활동 단속은 분명히 정권이 제시한 목표에 반하는 요소들입니다. 북한 정부가 바이러스 발생 시 초래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 유입되는 경우 초래될 결과가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인가요?
I think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an outbreak would.
저는 북한 정권이 발병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결과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심각한 경제적 결과가 나타났는데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대부분의 대중국 무역이 발생하는 국경에서 상품을 이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고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조치는 북한의 대외무역을 사실상 정지와 가까운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북한을 위협한다면 저는 북한 정권이 머지않아 시장 폐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 경제에 정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가요?
Now, what are the political consequences? I think the regime is right to be worried.
저는 북한 정권이 정치적 영향에 관해 걱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권의 정당성은 정권이 북한 주민에게 번영을 안겨주는 능력에 크게 기초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가장 처음 주민들에게 말한 것이 1990년대 기근 사태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후 김 위원장은 경제적 번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만약 이와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할 것이고 이것이 정권의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They've done a lot of the right things. A lot of television campaigns.
북한은 많은 옳은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TV 등 매체에서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손을 씻어야 하고 먹기 전에 위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는데 이것은 다른 정부들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학자들도 이것이 옳은 방안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저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권고사항을 알렸느냐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바이러스 의심 환자나 확진자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또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전체 접촉자들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이 현재 취하는 조치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It would be great if the North Koreans would invit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북한 정권이 세계보건기구에 자국의 모든 지점에 완전한 접근을 부여하고 확진자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위한 대책들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들을 초청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비록 특정한 핵심 지역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 꽤 큰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보안당국은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1990년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북한 보안당국은 차량을 타고 다니며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외국 정보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바이러스 발병 억제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외국인 보건 전문가 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매우 꺼릴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특성상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완전한 접근을 허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국제사회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It would be good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uld provide the laboratory agents, the antibiotics.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 확산을 늦추는 데 필요한 실험용 시약, 항상제, 장갑, 적절한 마스크를 국제사회가 제공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미 일정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자금이 조달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기부된 많은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최근 몇 년간 기부자 피로 현상이 커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물론 과거에 타협이 이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기관들이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식량 지원과 분배를 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특징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정말 모든 지역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전문가들이 접근하지 않은 지역은 그들이 떠난 이후 질병 발생 집중 지역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북한 당국이 완전한 접근을 허락하는 것을 매우 꺼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지다겸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전염병은 같은 호흡기 질환인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치사율은 낮지만 그 전파력은 더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3일 현재 약 9만 2,300명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감염자는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3일 현재 8만 150명에 달합니다. 중국 이외에 많은 감염자가 나온 나라는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 등으로 각각 5천 명, 2천 명, 700명 가량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100여 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같은 호흡기 질환인 사스, 메르스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와 메르스에 비해 치사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일 현재 92,300명가량의 전염자 가운데 사망자는 3,130명으로 약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의 치사율만 분류하면 1.4%로 더 낮아집니다. 반면 메르스는 감염자 1,360명 중 사망자 520명으로 약 40%의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사스는 8,270명의 감염자 가운데 총 775명이 목숨을 잃어 치사율이 약 10%에 달했습니다. 치사율이 사스와 메르스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이를 극도로 경계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는 폭발적인 전파력 때문입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3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나 메르스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virus is not SARS. It's not MERS. And it's not influenza. It is a unique virus.
2002년 11월 발생한 사스의 경우 2003년까지 약 8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012년 3월 발생한 메르스는 이후 3년간 약 2,50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 두 달 사이 확진자가 9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스와 메르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지역사회 전파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호흡기 계통의 병원체는 본 적이 없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을 경계했습니다. 게브레이수스 사무총장은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보다는 효율적으로 퍼지지 않는다면서 현재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으로 20여 종의 백신이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에서는 3월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유엔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연례회의를 계기로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오는 12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명하다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엔 북한 요독수용소 출신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제1한인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갔다 탈북한 가와사키 에이코 씨가 참석해 북한 정권의 실상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포드 대학은 오는 13일 대북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을 주제로 워크숍을 엽니다. 이 워크숍은 북한의 인권과 비핵화, 북한 인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유엔의 역할, 그리고 정보의 접근성이 어떻게 북한을 바꾸고 있는가라는 세 가지 주제로 열립니다. 행사는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기조연설을 제외하곤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 워크숍에 자신도 참석할 것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Where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will be speaking about
이 행사에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6년 전 발표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관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북한이 이행해 나가도록 국제사회가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19일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의 인권, 잃어버린 기반을 되찾다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적인 존엄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은 지난 3년간 기반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유엔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논의를 재개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SIS 간담회에선 북한인권 논의에 활기를 불어넣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을 위해 전현직 정부 관리들과 학자들, 전문가들이 인권과 비핵화의 연결점에 대해 토론하며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64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연례회의 기간에는 북한 여성 억압과 퇴행의 25년을 주제로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오는 10일 이 행사를 주관하는 미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북한 여성에 대한 성불평등과 차별, 폭력이 북한 정권 그리고 중국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수잔 숄티 대표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서 도망 나오는 사람은 상당수가 여성이라면서 북한 안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계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번 행사 기간 중 일부 국가의 유엔 대표부를 방문해 북한 여성이 북한 내에서 그리고 난민으로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VOA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맑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4도입니다. 낮에는 5도, 양덕 영하 7도까지 떨어졌다가 낮에는 5도로 회복됩니다. 신의주 아침 영하 5도, 낮 최고 6도입니다. 자강도 지역 오전에 중강 강계 지역이 구름이 많이 끼고 오후에는 모든 지역이 맑아집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어제보다 6도가 떨어진 영하 12도입니다. 낮에는 4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에 3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도 맑겠지만 북서풍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6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7도입니다. 강원도 지역 맑겠습니다. 역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붑니다. 원산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에는 10도, 장전은 아침 영하 1도, 낮 최고 9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함흥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9도, 장진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하 1도입니다. 함경북도 맑겠고 오후에 운기 삼봉 지역에 구름 많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최고 6도입니다. 양강도 대체로 맑겠고 해산과 삼지연 지역에 오전에 구름 많고 풍산 지역에 오전에 바람 강하게 붑니다. 풍산 김영권 지역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0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 영하 2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이 끼고 오전에 먼 바다 쪽에 가끔 눈 내리겠고 오후에는 앞바다가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2에서 6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미터로 예상됩니다. 3월 5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은행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돕기 위해 1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멀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4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원조 자금으로 120억 달러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이 자금을 상황이 가장 위급하고 빈곤한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스리랑카와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등이 지원 대상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자금 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들이 현 위기 상황에 대응할 공공보건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14개 주에서 열린 슈퍼 화요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현재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0개 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14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실시된 경선에서 미 동부 시간 4일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이 총 10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의원 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유타, 버몬트 등 4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한편 슈퍼 화요일 경선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의원이 양강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가 4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 하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블룸버그 후보는 이날 경선 포기 의사를 발표하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후보는 슈퍼 화요일 경선을 치른 14개 주에서 단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블룸버그 후보는 대선 캠페인에 5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블룸버그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또한 비현실적 공약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도파 유권자들의 표심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더욱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란이 핵무기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을 확보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3일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날 회원국들에게 보낸 기밀보고서에서 2월 19일 기준 이란이 1.1톤의 저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현재 보유한 1.1톤의 우라늄은 핵무기 한 대를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난 2016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한도는 약 200kg 정도입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 내 미신고 핵시설 두 곳에 대한 사찰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가 이번 주 베트남 다낭에 입항할 것이라고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3일 밝혔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호의 베트남 입항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미국은 루즈벨트호의 베트남 입항이 베트남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번 방문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베트남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 남중국해의 미 해군의 주둔을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3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재선 캠프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게재한 두 개의 칼럼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신문에 게재된 칼럼이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트럼프 대통령을 연관시켰다는 겁니다. 이에 워싱턴포스트 신문 대변인은 트럼프 대선 캠프의 이런 전략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 고소에 강경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선 캠프는 지난달 26일에도 뉴욕타임스 신문을 고소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 신문은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온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의료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전역의 모든 공항에서 미국행 직항편으로 오는 승객에 대해 모두 의료검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다양한 발열 검사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 도착해서도 이런 검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안전청은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에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승객은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